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납하여야 저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경의 저자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또한 청중들에게 믿음으로 수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탄 마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 2017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오늘을 생각하면서 많은 아쉬움과 간절함이 제 마음에 교차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2017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깊은 아쉬움과 후회가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또 아쉬움을 가지고 그렇게 올한 해를 살아왔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들이 더 풍성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의 마음이 저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요, 새해에는 매일매일을 아침에 일어나면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것이 지금 저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새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한날 한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함과 아쉬움과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저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게 되는 그 진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인식할 때에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을 기도하라는 말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요, 머리를 차갑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머리를 차갑게 하고 또 침착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왔다, 또 한 개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흥분하여서 들뜨게 되고 일상의 일들을 등한히 하거나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머리를 차갑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더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이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문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히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지적해주고 계시지만, 그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는 일이 더 많지 않은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나치게 종말을 생각해서 흥분하여 마음이 들뜬 상태나, 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재림은 먼 미래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함과 나태함 가운데 살아가든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차갑게 하고 제대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더 기도하려고 했고, 더 많은 시간 묵상하려고 했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단에 서야 되겠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가 이 단에 올라왔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바쁘다는 것 때문에 뒤로 미뤄두었던 일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바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라. 세상의 쾌락에, 술에, 여러 일들에 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죽음의 길은 술 취함과 방탕과 무지로 특징 지어집니다. 반면 생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절제와 또 통찰력으로 그렇게 특징 지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리고 이제 비로소 베드로전서 이 4장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쉬울 텐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이 말씀을 덧붙여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누가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습관적인 기도를 드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무개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를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형식적인 기도는 드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살펴보려고 하는 그 하박국에 보시면 하박국 때에도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요.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이 결여된 채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과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냉랭한 그런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개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 의무와 종교적인 규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헌상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웃사랑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더욱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란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적진에 가서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군대가 얼마나 잘 단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소수의 그런 군대가 파견이 되었다 할지라도 눈빛만으로도 또 손짓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군대는 쉽게 적에게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017년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수행해 나가고 또 세상에 또 사탄의 그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죠. 마음을 기울여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또 서운함이나 또 시기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손실을 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큰 손실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한국 정치에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야당 그 총재와 그 최고위원이었다라고 하는 한 여성 최고위원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자기들의 힘을 빼는 일입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개인적으로 미운 일이 있어도 그 연합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때에 결국에 자신이 아무리 정당하고 또 아무리 자신이 바른 말을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그 일은 그 당을 해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낫지 어떠한 일들 때문에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너무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성도들은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 말씀은 물론 죄와 불의를 보더라도 못 본 척 넘어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모두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에서 읽었던 한 글귀가 생각이 났는데요. 사무엘 러더포드인가요? 그분의 글인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형상으로 변화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죽음을 앞둔 한 목사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흠도 티도 어떠한 죄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영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다 흠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의 완전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너그럽게 관대함으로 대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말씀과 아주 잘 부합되는 한 예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죠.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깊이 잠을 잡니다. 벌거벗고 잠이 드는데 노아의 이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 나서 두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죠. 그때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걸쳐매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수치와 허물을 가려줍니다. 창세기 9장 23절인데요.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야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돼야,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돼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숙박시설이 잘 발달되지 않았죠. 일반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해야 하는 복음 전도자들이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여행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숙식을 해결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랑하라는 말씀 이후에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의 실질적인 공급을,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큰 사랑이 요구되는 일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데 나의 그 일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호의를 악용하며 또 남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집에 가면 숙식을 해결해 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영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 국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영적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세 번째 사항은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본문은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재능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보다 더 특별한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능력들을 부여받았죠. 그런데 그 능력이 특별하든 평범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 평범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청지기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종을 말합니다.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고 청지기가 관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따라서 집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해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본문은 선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통해서 중요한 요점을 강조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선한 청지기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45절과 46절에 나타나는 이 종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악한 청지기에 대한 경고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48절에서 5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2017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와 같이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진리들을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 11절 말씀은요. 10절 말씀에 대한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무엇이냐?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봉사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할 뿐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의 마음이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마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많은 아쉬움과 또 부끄러움과 또 후회스러움이 그런 교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고 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믿는 자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뜨겁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5명이 하던 일을 3명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중단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을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날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참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데에는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후회하는 마음이 참으로 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에는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부족하고 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관대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과 또 부족함들을 가릴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새해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1초도 지연시킬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 이상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날마다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서로 봉사하는 복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